필자만 들고 여러분 실제 읽을 수 있죠. 나는 짧게 느끼는데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산의 해상 대목은 제가 끝대목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수경 선생님 말씀에 내가 뭐 총평할 실력이 없지만은 예, 읽어보면서 대충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김천웅 선생님의 영산해상 악보가 나와 있는데 제가 그 30대에 김천웅 선생님이 정릉에 사셨을 때에 임석재 선생님, 장주은 선생님, 이대현 선생님 지금 다 고참 돌아가셨죠. 그분들과 함께 김천웅 선생님 댁에 가서 고전 무용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그때의 영산 해상을 들었더라면은 내가 좀 시원했을 건데 지금 잘 모릅니다. 제가 알기 영산 해상은 불교나 원불교에서 그저 찬송할 때 쓰는 말이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원불교가 있어요. 영산 해상 그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보영 선생은 나와 같이 학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음악 천재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영산에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결국 영산해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작품을 놓고 원칙을 지키고 정형화하고 획일화하고 분력이 좁도록 경직성을 밝히는 그런 학자나 주체 측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공연하고 실현하고 표현하는 개인이 또는 사는 지역이 또는 그것을 공연한 분위기랄까 상황에 따라서 원본을 살리고 자기 나름대로 신명을 독창성을 즉흥성을 유연성을 개방성을 또 창조성을 넣어가지고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이때 가장 어려운 것은 그 변화를 그냥 원칙적으로 딱 이렇다 뭐 지방체제다, 서울체제다, 경제다, 뭐 향제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이 경우는 보름철에 봄철에 100명을 놓고 30분 내에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 공연이랄까 실현의 조건을 정확하게 달아가지고 그 조건에 맞게 이분이 노래를 다 했다, 중간에 잘랐다, 또 자기 감정을 살렸다, 또 슬프게 했다, 엄숙하게 했다고 할 테니까 발표자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개인별, 지역별 분위기랄까 상황별에 따라서 세분 분류 제목을 세분하면은 이 논문이 더 완성된 논문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 선생님의 강원 지역 문화 패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대단히 새로운 주목을 하고 있어서 흥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다녔는데 그 대학이 지금 용두동 제기동이라고 하는 경동시장 옆에 있습니다. 그때 지금 제기역 쪽에 역이 있었어요. 그 일제시대 여기가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직전에 없어졌는데 그 역이 성북역이고 성북역을 지금 말씀하신 경천서니까 그 철도의 서울 종점입니다. 우리가 강원도에서 오늘 농산물이 서울 사람들의 식량으로 도입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성동역에. 그것이 오늘날 경동시장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에는 약재가 또 판로를 성동시장 근방에 가서 산삼이며 더덕 같은 거 팔잖아요. 그것이 오늘 양령시입니다. 그러니까 경동시장과 양령시가 생긴 것은 이 경천선 철도가 종점이 바로 제 기억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청량리로 갔기 때문에 청량리가 또 하나의 강원도 상권이 서울과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경동시장하고 청량리 시장이 하늘을 묶고 있어서 거가 대단히 상가 지역이 형성이 됐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 철도가 강원도와 서울을 묶는 경제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자 선생님께서는 문화적으로 이 철도가 연결이 된다는 것을 고찰했으니까 아주 훌륭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결국 저도 춘천을 몇 번 가봤는데 지금은 몇 가지 성격을 더 붙여야 되냐면은 춘천이 멀지 않고 서울과 한 시간 동아리의 근거리가 됐기 때문에 서울 나들이처럼 춘천 나들이였을 때는 교통의 근접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이 차를 타면 교통을 간다, 뭐 피곤을 푼다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문화적인 성격이에요. 아까 대성리 MT도 갔다든가 춘천에 소양강 처녀, 소양강 동상이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가장 적절한 지역이 경천선입니다. 왜냐하면 전라선이라든가 호남선이라든가 경부선은 그냥 멈추지 않아요. 그냥 싹 가면 목포 떨어지고 여수 떨어지고 부산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경천선은 딱 춘천에 가지만 그 춘천이 아주 아름다운 곳이고 문화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서울 근거리에서 문화 충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른 지역도 있지만은 이 여건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서울권 사람들과 이 문화 조건을 활용해서 관광 수업도 하고 자기 지위를 올리기 위해서 올리는 강원도 사람이나 경기도 사람들이 욕구가 맞아떨어진 거예요. 서울 편하고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그중에 경제적인 측면보다 문화적 측면이 많이 확대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춘천에 김유정 아주 거리가 있어요. 김유정은 사실 춘천 사람이 아니지만 김유정 거리가 있고 우리 고전문학의 대가인 이태국 선생님이 강원도 화천군 사람입니다. 평화댐 있는데 그런데 거기 가면 이태국 기념관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춘천에 또 배를 한번 더 타가면 양구에 가면 박수근이라는 유명한 화가의 기념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원도에서는 경춘선을 통해서 강원도에 있는 문화들을 끊임없이 모아서 경춘선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문화 상승 요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대목을 우리 선생님이 조금 더 참고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빨리 해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 김정하 선생님이 타지역의 이야기도 아주 이거 흥미있게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가 있단 말이야. 네. 결국은 우리 인간이 뭐 인류라든가 인간이라든가 개인이라거나 지역과 관계없이 지역적인 존재입니다. 지역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살다 보면은 차등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발표자는 주로 지역적 차등을 가지고 타자화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인간의 본능이랄까 숙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지역의 타자화를 말을 했지만은 이것이 물리적으로 타자화를 하지만은 사실은 내부적으로 타자화가 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어느덧 출신이라 나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외부적으로 타자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결국 타자화의 동기가 내부 동기냐 외부 동기냐 하는 것이 일단 먼저 보고 이것을 하나 중요한 것은 이건 한국인만이 이 타자화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봅니다. 내가 세계적으로 볼 때 타자화 해결이 유능한 사람은 유대민족이고 두 번째는 한국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자화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외부적 타자 요인과 내부적 타자 요인을 합쳐서 정반합으로 생산적 발전을 하는 힘이 뭐냐? 생존력이라는 겁니다. 살아남는다. 일단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생존력에다가 이제는 우리는 주어진 환경이 어쨌든 내가 유력에 바꿀 수 있는 생활화, 생존화와 생활화가 뛰어난 민족이 지구상에 사는 겁니다. 예를 들면 타자와 같은 건데 예를 들면 한국인은 전 세계의 100나라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분들은 50, 60나라밖에 못 가요. 제가 아르헨티나 가보니까 아르헨티나에 이민 간 사람들이 타자화 되어 있잖아요. 번토벽이. 그런데 그냥 어떻게라도 뚫고 들어와서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간 동포들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봐서 이북 6.25 때 탈북한 피난했던 사람들도 얼마나 끊기냐면 다 자수성가해서 성공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3만 5천 명의 현대판 탈북인들은 6.25 때의 월남한 사람과 똑같이 탈북인입니다. 이 제2의 탈북인들이 끝까지 살아남는 게 뭡니까? 타자화의 외부 요건이나 내가 기어코 살아야 되겠다는 내부 요건이 합해져서 생존력과 생활력에 합쳐져서 그들은 다 거의 다 성공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숨을 걸고 도망가는 건다는데 나만이 와서 이조의 체당에 얘야 내가 못 사냐? 이와 같은 타자화 극복 대목이 아마 선생님이 더 논문을 쓰실 때 이대 분야를 좀 시야를 넓혀서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현 선생님의 국립영화제작소 얘기를 아주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 말씀은 이 국립영화 세대가 바로 저의 세대입니다. 내가 21살 때에 5.16이 나서 20살 입학 때 1학년 때 보름 만에 4.16가 나고 1년 후에 5.16이 나고 그때 빈곤과 농촌 무지의 농촌을 살리겠다고 해서 상록수와 같이 농촌 개몽운동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는 사대생이지 농대생이 아니고 전공이 국문학이니까 우리나라 문화를 땅 파묻혀 있는 문화를 찾아내서 이것을 국내에도 알리고 세계적으로도 알리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심청이와 같은 이야기를 찾아서 심청전도 공부를 해서 이게 기어왕 발경적이지 다른 나라에도 할 수 있는 쪽으로 해보자. 그러니까 나는 글로 쓴 것보다 문학적 체험을 하는 농민들의 문학성을 국문학으로 발전시키자.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비문학을 하고 아까 장차 말했지만은 그 설화도 연구하게 된 것인데 마침에 설화 연구가 구비문학을 하겠는 연구가 민중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내가 하던 4.19와 5.16 시대에 바로 이 정부 영상문화, 문화영상문화를 맞은 것과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목적으로 볼 때. 결국은 뭐냐? 왜 경주나 안동인 것을 또는 민속경연대회를 또 각 군별나 시별로 내고장사랑이라고 하는 책자를 다 만들었습니다. 군마다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건 그 뒤에 정부는 안 했는데 이러한 일들을 왜 박정희 때부터 하게 됐는가? 여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왜 접해서 영상 활동을 하게 됐는가? 이것은 첫째로 한국인이 6.25 때 전쟁을 치르고 지금도 못 살고 가난하고 이런 여건 때문에 세계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한국인이 그냥 자존심이 팍 상해가지고 일제만 못했지, 미국은 미제만 못했지, 선제, 한국제는 별것도 없지, 제뿐부터도 열등감에 꽉 젖어 있을 때에 위정자가 할 일을 무엇인 거예요?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우리도 뛰어나다. 아니, 못 살지 않냐? 우리 전통이 있지 않냐? 줄다리 교회 있고, 경주가 있고, 석굴암이 있고, 음식 있고, 김치가 있고, 우리한테 잘난 거 있다. 그런데 그 잘난 걸 알는데 아무리 말을 잘해봐도 영어로 불러서 문자로 써도 안 통하잖아요. 영상이 가장 좋은 거예요. 영상 넣으면 전 세계적으로 다 퍼지고, 지방으로도 다 퍼지고, 그러니까 한국인의 자존심을 한국의 전통 문화를 부각시키는 쪽으로 하는 정책이 됐습니다. 네. 그것이 실제로 대표적으로 이제 안동이 나오고 경주 나오고 제 고향인 남한 춘향전도 나온 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생겼어요. 실용성이나 이익으로 봐서는 뜯어 고쳐야 돼요. 변화를. 그런데 세상에 알려야 되는 것은 초가집을 뜯어있고 빌딩을 지어야 되는 것이 목적인데 또 하나는 빌딩은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는데 대신에 초가집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초가집도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가집도 지키고 빌딩도 짓는다는 전통성과 실용성의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가집을 헐고 스리집을 만든다. 장성을 헐고 고속도를 낸다. 이런 문제가 오늘날까지도 숙제가 된 것인데 그 해결하는 방법이 영상, 영화를 찍는 영상법이 해서 일단 체면을 거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여주고 귀로 들려주면은 아이고 실용성이 앞서야 되겠다. 전통성보다. 그러면서도 아 전통성에 돈 벌게 되는구나. 관광지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 두 개를 조화시키는 일을 보기 때문에 이 국립영화 제작소를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이 논문도 그런 차원으로 보고 싶습니다. 예, 이제 내가 반가운 것은 후반에 들려준 우리 두 분의 김 선생님이나 이 선생님의 설화를 얘기하고 볼 때, 아, 나의 대를 연 대가들이 나왔구나. 오, 기쁩니다. 왜냐면 내가 이 대목을 처음 시작할 때 조령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 서른 장군 얘기도 나는 서른 장군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러나 이 기본틀은 아교장수나 우투리 전술을 우투리를 찾아내서 교과서에 넣은 사람이 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문적 동지가 후계자가 나왔다 해서 내가 무척 감사합니다. 김선재 선생님의 나도 그 흥무대왕 7기를 못 봤지만은 그때 내가 석사학위 논문이 장자모 전설과 그 소설화 과정에 대한 구조적 분석이란 것이었거든요. 그 소설화 대목을 썼는데 마침 조룡대 대목을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소설화는 전설은 짧고 소설은 기니까 길게 만들어서 뭐랄까 사건을 많이 집어넣잖아요. 그걸 내가 비유화라고 했어요. 살찌게 한다. 비유화 작업이 있어야 되고 많은 인물이나 사건 중에 다양화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설은 그냥 막연하게 되어 있지만은 소설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다는 것은 구체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그러니까 결국 조룡대 전설도 대입해 보면은 소정 조룡대의 전설을 약간 막연한 것이고 두루뭉실합니다. 그리고 홍무대왕 실기는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발표자나 또는 참고할까 봐서 제가 그 조룡대 전설의 설화 입장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그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룡대 전설은 뭐냐? 소정방이 용을 낚으러 낚시질을 했는데 풍파가 심해서 낚시질을 못했는데 백마를 낚싯밥으로 주면은 용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용을 잡았다. 그래서 낚시한 조자에다가 용용자를 써 조룡대라고 그 장소가 백마가 있거든요. 나는 그 백마가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전설이 어떻게 1300년, 3400년 동안 끝까지 내려오고 있는가? 영숙이 끼었어요. 그런데 이 전설의 결론이 뭐냐? 조금만 더 할게요. 백제가 멸망할 때 처참한 비극을 후대 역사에 남긴다. 조룡대 전설이 백제 700년에 딱 한마디를 주는 한 줄짜리입니다. 백제 역사관을 일본 당나라나 신라가 다 없앴어요. 궁궐도 없애고 탑도 없애고 절도 없애고 싹 없애버렸어요. 일본에 가셨지만. 그리고 백제에 남는 것은 백제 5층탑 부여에 있는데 그 당시 이름을 평제탑이라고 썼어요. 백제를 평정한 기념탑이다. 세상에 백제의 문화재에다가 백제를 정복했다고는 글자를 새겨놨잖아요. 낙함을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비극을 백제 사람들이 후세에 알려야 되겠다. 당나라가 미웠고 신라가 밉다고 하기 전에 이렇게 망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야 되겠다고 하는 비석과 같은 것이 구비문학이죠. 이 조룡대 전설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해보겠습니다. 용은 누굽니까? 의자왕입니다. 그리고 의제왕을 따른 개백장교나 흑시장교 같은 백제 군사입니다. 용이 풍파를 일으켰다는 건 뭐냐면 백제군이 신라와 당나라 사이 강렬하게 개벽장군처럼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용을 낚시질한 건 뭐냐? 의자왕을 체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체포하려고 하니까 체포 못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다 깨달은 게 있어요. 흰 말을 낚싯밥으로 해서 용을 낚았다고 전설은 되어 있잖아요. 흰 말이 뭐냐? 백마강입니다. 백마강이에요. 당나라 군사가 서해 바다를 건너서 군산과 장안 앞바다인 금강으로 들어옵니다. 강경을 지냅니다. 부여에 도착합니다. 그 강이 금강이 아니라 백마강이에요. 그 백마를 니끼에서 낚시를 잡았다는 얘기는 뭐냐? 백마강 지리를 이용해서 침략군이 서들어와서 의자왕을 체포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마를 미끼로 했다는 것은 백마강을 지리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설 끝대목이 뭐냐면 용이 썩어서 구리 냄새가 부여에 있었다. 구알이 안 됩니다. 구알이 있었다. 그런데 또 한 군데는 공주에도 구아리가 있어요. 아니, 구리내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 역사에서는 도대체 기억 안 하지만 의자왕이 있던 궁궐터가 바로 구리내 자리입니다. 궁궐이 왕이 잡혔으니까 나쁜 냄새가 나는 악취가 나는 터가 백제의 궁궐터입니다. 그런데 의자왕은 당나라 군사한테 잡히지 않으려고 공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공주로 도망가다가 공주에서 체포됐습니다. 그 공주에서 체포된 데가 구리내입니다. 그러니까 백제 궁궐도 폐망의 치욕, 체포된 공주의 치욕, 이 치욕의 터가 구리내입니다. 근데 공주의 구리내를 후대에 또 바꿨습니다, 사람들이. 구리, 냄새난 악취란 구리 아니에요? 후세 사람들이 바꿨어요. 뭘로 바꿨어요? 금, 은, 구리, 금속으로 바꿨습니다. 구리는 금속이다. 내는 냇물이다. 사실은 백제군사가 공주까지 도망가서 피 흘려서 핏물이 흘러갔으니까 핏물이란 뜻이 되겠죠. 그런데 그걸 못하니까 구리내라고 바뀌었죠. 그러나 한문으로 바꿀 때는 구리동자, 내천자, 동천이라고 했습니다. 그 우성, 지금 우성, 전에 이성면인데 지금 공주시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공주군 옛날 같으면 우성면 동천이가 의자왕이 체포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조룡대의 이야기 전설 하나에 백제 700년 역사가 녹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백제가 망한 것을 사람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두루뭉실하게 용을 낚시질을 뭐 냄새가 났다. 천삼백 년 동안 더 비유 상징법을 쓰죠. 비유상식법을 쓰니까 몰랐죠. 그러나 우리 같은 학자들이 다 뜯어보니까 백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백제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조룡대에 끝나서 말을 하는데 흥무대왕 실기는 뭐냐? 조룡대의 목적은 백제의 비극을 비유법으로 써서 천년만년 전승하자는 목적이고 이 흥무대왕 실기는 그건 관계없고 신라는 당나라를 무시하고 백제도 무시하고 김유신이 훌륭하다. 목적적인 의도가 달라요. 백제의 조룡대는 백제의 비극을 전한 것이고 흥문을 신라의 자랑을 말한 것이에요. 상충되잖아요. 그러나 이 두 개를 깊이 따져보면은 결국 목적은 달라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 것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문학적 표현이랄까요? 그러니까 우리 연구자께서는 조령대뿐 아니라 그 백제 멸망할 때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스토리를 10개 정도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빼겠으면은, 내가 백제설화 연구를 할 때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같은 민족이 700년이 되는 백제가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우리는 신라만 알고 백제를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예,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미안합니다. 이제 빨리, 내가 흥분이 됐습니다. 이제 끝으로 가겠습니다. 이 서른 장군 이야기는 내가 공부한 아기 장수나 우트리 장군, 우트리와 같은 계열입니다. 원칙적으로 공통분모는 아기 장수 전설입니다. 우리나라의 아기 장수 전설 장소가 약 300군데 있습니다. 약 군마다 면마다 아기 장수 없는 데가 없어요. 이것이 보통 명사입니다. 아기 장수다. 아기가 힘쳤다. 날라다니고 뭐 뭘 하고 뭘 했다. 아기 장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잠재적으로 현 정부가 잘해줬으면 좋겠다. 잘못되면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국민들이 잠재적 욕구가 아기 양수로 나타난 건데, 아기 양수가 최녀옥이다. 그러면 내가 죽어요. 홍길동이다. 죽어요. 그런데 아기 양수라는 애가 옛날에 날개가 나는데 낫더라. 그러면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전설을 통해서 정부 측이 잘해주기를 바라는 소원을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뜻밖의 내 고향이 질산 쪽인데 질산 산골에 가서 아귀장수의 구체적인 명사 이름이 나와요. 우툴이에요. 딴 지역은 아귀장수가 태어났다. 그런데 질산 쪽에서는 우툴이가 태어났다. 그리고 우툴이 태도가 그 아기 장수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우투리가 결국은 역적으로 몰려 죽죠. 나는 여기까지 했는데 오늘 논문을 딱 보니까 아기 장수의 구체적인 명사가 바다에도 있어요. 서른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아기 장수가 육지형을 우투리 계열이고 바다형을 서른 개 등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이선의 발표자는, 이 통영이나 남해도 한려수도, 한산도, 그 일대만 서른이지만은, 더 찾으면은, 진도 목포 쪽에도, 그, 이선의 명랑 해전 같은 것이, 있을 거예요. 또 남해도 가면은 최영 장군이 사당이 있는데 또 있을 거예요. 제주도에도 있을 거예요. 강화도에도 있을 겁니다. 저 원산에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해안 통영 앞바다에 서른 장군이 다른 해안 지역에도 아기 장수의 별모 다른 이름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걸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막 무거운 돌을 날르고 했다는 거인설화가 육지형과 바다형이 달라요. 내가 볼 때는. 바다형은 얼마나 큰지 바닷물이 무릎밖에 안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벅저벅 걸어갔다. 그런데 우리나라 육지에서는 산땡이 같은 바위를 집어 던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른 장군이 다른 지역에도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른이라는 이름을 그만 연구자는 서럽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고어에서 서럽다는 말이 꼭 슬프다는 말만 아니고 억울하다 그리고 꿈을 가졌다 하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 그 서른의 의미를 찾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질산 쪽에 조사할 때 우틀이라고 자꾸 나오거든요. 우틀이가 뭐냐?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우두머리. 그리고 또 다른 비슷한 전설은 그 애가 둥구리예요. 둥구리. 둥구리가 태어났다. 근데 둥구리는 지산에 둥구리란 동네 있긴 있지만은 둥구리다. 둥구리 뭐예요? 고대 우리말로 하늘이에요. 지구 없어졌죠. 그러니까 단군도 둥구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 둥구리는 지금 몽고에 남아있어요. 몽고말에는 퉁구리라고 그래요. 퉁구리. 하늘을. 그러지만 우리나라는 된 발음을 안 하니까 퉁구리가 둥구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장수의 이름인 우투리는 우두머리 지도자. 둥구리는 하늘. 또 다른 전세는 울대기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우틀이라고 한 것이 지도자다. 그러니까 서른도 서러운 지도자란 뜻인가, 그걸 전지방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길지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틀이가 태어날 때에 지리산 산골 사람이잖아요. 태를 가르는데 칼로 잘라도 태를 못 잘라요. 낫으로 잘라도 못 잘라요. 도끼로 찍어도 태가 안 잘라져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우틀이 아버지가 참다 못해서 지리산에서 나는 억새풀, 산풀. 억새풀 알아요? 풀을, 이거 억새예요. 위에서 아래로 쫙 하면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이 풀을 거꾸로 이렇게 하면 살을 베요. 톱니가 있어서. 억새풀이 아주 중요합니다. 위에서 올바르게 밀면은 미끈해. 거꾸로 밀면은 다쳐. 정치는 백성이 억새풀이에요. 올바른 정치를 순치. 올바른 정치를 하면은 백성이 말을 잘 들어. 안 다치니까. 그러나 정치가 백성을 거역한다. 거꾸로 역치. 거꾸로 하게 되면은 반란을 일으키고 상처를 입혀요. 내가 그걸 한참, 내가 얼마나 끙끙거리지 몰라요. 그리고 아기장에서 죽일 때 보면은 콩다섬, 팥다섬, 괴롭대기를 함께 묻어달라고. 근데 나중에 여자가, 어머니가 아기장에서 무덤을 어디 묻었단 말이야. 찾아보니까 콩이 군사가 되고 팥이 말이 되고 괴롭대기가 창이 되어서 막 일어나려고 하다가 햇빛이 세니까 사그라져 죽었다. 그 얘기 패턴이거든요. 그래 내가 이걸 고민을 했어요. 해석을 못해서. 그래가 더 박사님을 쓸 텐데 아주 공감을 해서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러고 침을 흘렸어. 졸았어요. 야, 머리는 아프고 졸다가 침을 보니까 신문지 위에다가 침을 흘렸어요. 창피하지만. 그래서 침을 엉겹결에 남이 볼까 봐서 닦았어. 이 닦는데 그것이 민속경연대회 농자천하지 대본이라고를 깃발을 깃발에다 침을 흘려서 닦은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 바보 같다. 응? 하, 이게 해탈이 돼요. 콩팥이 곡식이잖아요. 곡식은 농사잖아요. 농사는 농민이잖아요. 농민은 백성이잖아요. 콩팥을 묻어달라는 얘기는 농민의 지지 세력을 얻고 막 반란을 일으키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비밀을 폭로해서 미완성으로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화를 연구할 때는 용이라거나 콩이라거나 팥이라거나 억새라고는 고도의 비유법을 아주 문학에서 어학에서 뭘 상징 전에 우리 그걸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발표자께서는 전 동해안에 있는 아기장수의 구체화 대목과 서론이라고 하는 의미의 서럽다고 한 뜻이 과연 영웅이 됐던 얘기인가. 이상으로 제가 후배들한테 감동받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여섯 편의 논문을 다 심사한 것 같고, 사실 이 비교문서학회가 이 미술학을 한 것 자체가 다 구비문화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오신 최래옥 선생님도 계시고,